샬롬. 2019년 3월 13일 조승우 목사의 생명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유대교의 전통과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에게는 유전되어 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당시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소문이 무성하자 이를 조사해서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장로란 주로 나이가 많은 랍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말은 장로들로부터 유전되어 온 미신화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경전에는 구약성경과 탈무드 그리고 미신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신화는 실제 생활에 대한 율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 두 종류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과 입으로 전해진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입으로 전해진 말씀이 구전되어서 내려온 것이 미신화, 즉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미신화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전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신화의 내용 중에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규례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손을 씻는 규례에 대한 전통이 나옵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음식을 먹기 전에 위생적인 면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은 이런 손 씻는 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들로 짐승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관계된 것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또 위생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몽설을 했다든가 설정을 했을 경우 부정하다고 해서 반드시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의식에 대한 것으로서 짐승의 피는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피를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는 말은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바로 피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된 백성이 되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우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정결한 의미를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전에서 제단에 피를 뿌릴 때 손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 대신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또한 문둥병을 정결하게 할 때도 우슬초로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말은 바로 피와 연결된 말입니다.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의 구별된 삶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전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법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에 주님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고르반이라는 말은 아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율법 중에서 가장 엄격한 법이 부모를 봉양하는 의무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 일에 회방을 하거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자식은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무서운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중에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거나 재산이 없어서 유산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들이 고르반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말합니다. 부모님, 우리 모든 재산은 모두 다 고르반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모두 다 바쳤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일부는 바친 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모 봉양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일부는 바친 척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고르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부모일수록 더 봉양해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르반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율법으로 부모를 내면했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6절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폐한다라는 말은 권리를 빼앗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뒤집어서 그 뜻을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그 본래의 뜻을 폐하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는 말입니다. 배우들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자신의 진실한 감정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흉내를 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외식에 대한 주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이 본문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놓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헛되이 경배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헛되다고 하는 말은 마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열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모두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더럽게 한다는 말은 코이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이노이는 저속하게 한다, 품위를 떨어뜨린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가 거칠고 값싼 서민적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품위가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느냐,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를 세세히 따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과연 나는 외식하는 자는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성찰해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종교법과 교회법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세상이나 교회에는 중요하고 좋은 전통들이 많습니다. 좋은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으로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좋은 전통은 살리고 말씀에 어긋나는 전통은 물리쳐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예배가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깨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깨어진 것과 같은 귀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유대 전통에 대하여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자신이 외식하는 자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